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설교 제목이 염려의 재발견인데 재발견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미 염려라는 이 테마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머물른 적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실험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 생각한 적이 없는데 실험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문 적이 있지만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프리카 초원의 얼룩말은 사자가 나타날 때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자가 사라지면은 바로 평온하게 불을 떴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자가 없는데도 사자가 나타나면 어쩌지? 하고 생각 때문에 병이 됩니다. 맞나요?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마치 염려가 우리 삶의 주 업무인 것처럼 성실하게 염려합니다. 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이 가상의 사자에게 우리 인생을 저당 잡힐까? 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밤잠을 설치지? 하나님 계신데?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염려를 놓지 못하는가? 염려의 원인, 두 번째는 염려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염려의 보따리를 주님께 완전히 투척할 수 있을까? 염려의 해독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 너무 중요해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염려의 헬라어가 메림나예요. 메림나. 똥 메림나? 이렇게. 메림나. 메림나. 절대 있지 않겠죠? 메림나. 메림나. 이제 워낙 사전 있고 그 사전 펼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로 웹에 나오는 원어 연구 자료를 참고를 합니다. 여기에 메림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Dividing and fracturing a person's being into parts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존재, a person's being을 여러 부분으로, 파츠로 나누고 파편화 하는 게 염려래요.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 때문에 파편화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염려의 그림입니다. 메림나요. 염려는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이 많아야 됩니다. 자문에 의하면 심플턴, 어리석은 자는 단순해요. 책 하나만 읽고 고집을 피웁니다. 생각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against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세요.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사로 그분의 머리가 가득해 있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것이 염려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라는 하나의 그릇이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생각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질 때 여기 머물렀다가 저기 머물렀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 상태를 메림나라고 그래요. 온전했던 마음의 그 시선이 초점을 잃고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로 현대인들은 부르죠. 그것을.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마음의 상태. 간단하게 염려란 나누어진 마음, 또는 파편화된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편화된 메림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안매 와. 샬롬이에요, 샬롬. 익준 집사, 저 커피 사주세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요. 샬롬은 히브리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예요. 온전한. 그러니까 도자기가 완전하게 구워져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크랙이라든지 뭐 잘못된 어떤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뭐 잘못해가지고 그 손잡이 가운데 금이 가잖아요. 그때는 샬롬이 깨어진 상태. 메림나는 샬롬의 반대말입니다. 조각나 있는 것, 조각나 산만해진 상태. 영어로 wholeness, whole, 전체가 whole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파편화된 것. 제 책 연도양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 5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책 광고입니다. 우리는 낯익은 것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내보이는 중독의 패턴에서 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신분석가나 상담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인간 행동 양식 중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고통받으며 자란 딸들이 놀랍게도 술을 즐겨 마시는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술에 절어 사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아픔과 괴로움이 마음에 남아있을 텐데 왜 술 마시는 남자를 선택할까? 어떤 이는 이 현상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주는 불확실함보다 차라리 익숙한 고통과 위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수백 년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론이 나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확실성이라는 고통을 견뎌내는 데 약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 이때 뇌가 이 고통, 불확실성, 어떻게 되지?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 주택 정책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서 염려라는 도구를 꺼낸대요. 이때 두 가지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한답니다. 오늘 설교에는 이런 이론, 저런 이론이 등장할 텐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다가와서 염려가 생길 때 두 가지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하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고통을 예방주사처럼 조금씩 미리 나누어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 충격이 왔을 때 그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그래서 당혹감을 줄이려는 방어기제로 염려를 해두는 거예요. 감정마취제로서의 염려. 두 번째는 2차적인 통제로서의 염려를 한답니다. Secondary control의 행태로 염려를 한대요. 외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의 내면이라도 분주하게 움직여서 통제권을 가지려고 한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그런 무력감보다 밤을 새워서라도 걱정이라도 하는 것이 심리적 위안을 준대요. 희한하죠. 자, 다음에 뇌과학적 관점에서 염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예측 오류를 싫어한대요. 예측. 예측을 하면은 그것이 맞아떨어지고 예측을 하면은 그것이 실제화되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예측을 했는데 prediction 했는데 에러가 나요. 그래 싫어한대요. 여러분 혹시 이 이론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Bayesian brain이라고요. Bayesian brain, Bayesian 뇌.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라 과거에 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아, 이런 행동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조심한다든지. 그래서 베이지언 뇌가 작동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해서 미래를 끊임없이 예측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업데이트 시키는 추론 장치에 맞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지언 뇌가 빈번하게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떨 때? 과거의 데이터가 강력하게 새로운 증거를 무시할 때. 옛날에 뭔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력해. 10년 전에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오늘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업데이트 시키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안 시키는 거예요.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과거에 경험했던 이것이 너무 크게 남아있어서. 이것이 베이지언 뇌의 오작동이라고 그럽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그 딸의 뇌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분은 남성은 알코올 그리고 불안정이라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대요. 이 신념, 그 확신이 아주 높은 강도로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20살, 30살 이렇게 지나면서 건강하고 다정한 남성을 만나도 새로운 증거를 그가 앞에 두고도 과거에 익숙한 데이터인 술 마시는 남성의 높은 신뢰도를 부과한대요. 우리가 잘 이해를 안 되는데 그렇게 작동을 한답니다. 뇌 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고통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다는 거죠. 술 마시고 또 폭행을 행하고 이제 그건 익숙한 어떤 환경이라는 거죠. 2주 전에 편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는데 편도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커피가 없습니다.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미그달라라고 그러죠. 아미그달라. 자, 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했죠. 근데 이 편도체는 잠잘 때도 끊이지 않고 주변의 위험 신호를 감지한다고 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비상벨을 울릴 준비를 24시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편도체가. 여러분,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부정편향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부정편향. Negativity bias. Bias. 부정편향. 이 편도체 때문에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100번 정도의 호의적이고 좋은 긍정적인 경험보다도 하나의 위협, 네거티브한 그 경험이 뚜렷하게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그 감사가 안 됩니다. 편도체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만 있으면 감사한 일보다 지금 아주 중요한 염려하는 이 일에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염려되는 일을 먼저 떠올리도록 우리는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다. 언제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염려하지 않아요. 아담은 창세기 3장 이전에 아담은 결코 염려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생존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보호해야 돼요.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편향은 친한 친구에게 아니면 뭐 이성의 그 친구에게 톡을 보냈을 때, 예를 들어서 3시간째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정편향은 바쁘겠지라는 긍정적인 추측보다는 바쁘겠지라고 해석해 주는 것은 앞에 전두엽이에요. 그런데 편도체가 나한테 화났나? 내가 실수했나? 끊임없이 3시간 동안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뇌를 정령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편향입니다. 이성적인 전도협이 아니 회의 중일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해도 편도체가 아니야 너 미움받고 있어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조각냄 이것을 성경은 메림나라고 그래요. 메림나가 뭐죠? 염려. 그래서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상사가 직장에서 무표정하게 들어와가지고 부하 직원에게 잠시 회의실로 좀 오세요. 그럼 일단 우리는 생겨먹기로 그 동안의 성과보다는 최근에 작은 실수 하나가 바로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해고인가? 징계인가? 취약의 가정을 한다는 거죠. 부정편향. 캐나다의 임상 심리학자 미셸 드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범불안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범불안장애?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범불안장애. 범사에 불안한 장애예요. 그래서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 GAT이라고 합니다. GAT. 이게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미셸 드가스 박사는요. 이 범불안 장애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패러그램을 바꾼 사람이에요. 범불안 장애는 어떤 뭐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국한되지 아니하고 일상의 여러 가지 활동, 통제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안과 염려가 그냥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래서 우리는 범불안 장애라고 판정을 내린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마음의 분열의 상태, 메림나와 베이지안 뇌의 오작동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또는 정말 염려해야 될 만한 정도의 문제를 그런 정도가 아닌데도 계속 염려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건강, 뭐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안위, 직업적인 성취, 심지어는 내일 날씨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예배 적용하면은 내일 내가 앉는 그 자리에 옆에 그 사람이 앉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거기까지 민감하게 그런 것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염려 상태. 그것을 범불안장애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간극이 생긴 이유로 인류가 학습되어 온 하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위궤양 또 뭐 궤양이 암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는 참 많은데 그게 염려와 스트레스와 많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음식물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왜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을까? 얼룩말은 사자가 나타날 때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사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바로 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때문에 위궤양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NIV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모든 염려를 그분께 cast 던지라 했습니다. 두 번째 NLT는 Give all your worries and cares to God. 내가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내가 갖고 있지 말래. Give all worries and cares to God. 이 맡기다라는 이 표현 잠시 보겠습니다. 맡기다. 자신의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을 다른 존재의 등에 확 떠넘겨버리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확 던지는 그런 행위예요. 이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35절에 써있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걸쳐놓는 그 행동이 우리는 천천히 또는 완만하게 정성들여서 이런 느낌을 우리 성경은 보는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빨래를 널듯이 조심스럽게가 아니고 망설임 없이 한꺼번에 휙 던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 있던 무거운 그 겉옷을 무게를 나귀의 등으로 완전히 옮겼음을 의미하는 거죠. 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던지지 못할까? 자, 이것을 이 부분이 만약에 해결되면 저는 기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왜 염려를 주께 던지지 못하는가? 왜 자신이 품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염려에 시달리는가? 내가 염려하는 문제들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닐 거라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를 안 던지는가?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잠자리에 든 가운데서도 눈을 감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문제들이 주님께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추측과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경 쓰는 문제들 주님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무엇이 가운데 확신하고 있어요. 이 확신들, 이 구조를 여러분 손을 대셔야 돼요. 아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니다. 너희와 관련된 모든 것이 그분의 관심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한 문장 소개할 텐데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러한 것 때문에 뭐 알파벳 배우고 단어 외우고 파싱이라고 그러는데요. 분해하고 엑스지저스 막 이렇게 주석을 달고 하는 그 작업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고생을 잘했다. 이러한 보람을 느끼는 한 구절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염려를 주께 던지지 못하는가? 내가 염려하는 어떤 이슈들, 문제들, 걱정거리들 내만큼 하나님께서 그게 관심사일까? 그 부분이 완전히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확신이 나를 지배하면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 구절에 헬라어로 함께 분해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구절을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건 직역이 아니에요. 잠시 이거 볼게요. 성령이 준비됐나 모르겠네. 허티. 어떻게 알아 당신? 멜레이? 페리? 심사님 아들한테 커피 사줘요. 진짜 잘하네요. 자, 호티, 왜냐하면,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 짐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군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우토는요, 이게 그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분에게 멜레이 it matters. 왜냐하면 그분에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멜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전치사입니다. 페리 몸을 영어에 보면은 뭐 페리폴 페리 전부 다 여기서 나와요. 페리 몸을 주위에 몸을 두르고 페리히몬, 당신들을 두르고 everything surrounding you 또는 everything about you because it matters to him everything about you.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분의 중심, 관심사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큰 문제들, 그리고 진짜 사소한 문제들, 이거 기도해서 알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 out of melee, parry him on.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엄마에게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이 중요해요. 아기의 기저귀가 어떻고, 젖병의 온도가 어떻고, 잠에서 내뱉는 작은 숨소리 또는 뭐 살짝 붉어진 이 발진 같은 거. 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의 전부가 돼요. TV를 보다가 지금 막 몰입해 있어. 그런데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순간에 갑자기 재미있는 어떤 그 시퀀스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어떤 대화가 지나갔는지 몰라요. 왜? 아이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이의 소리만이 엄마의 심장과 뇌의 중요한 사안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It matters to her everything about the baby. 우리 삶의 디테일한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 우리 건강, 재정, 정서적인 필요, 외로움, 두려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염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사용해서 염려를 해독하는 세 가지 처방을 알아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염려를 거절하라. 모든 일을 기도로 전환하라. 세 번째, 감사로 임봉하라. 임봉. 마지막 꽝도장을 찍어서 끝내는 거예요. 첫 번째, 염려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메림나가 시작되면 마음이 막 파페나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흐름을 의지적으로 중단하라는 거예요.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상의 사자가 울부짖으며 이 편도체를 자극할 때 그봐 이럴 줄 알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봐 이럴 줄 알아서 이거 우리 삶 가운데 수만 번 해왔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그런 마취제를 거부하고 뇌가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익숙한 고통의 회로를 향해서 스톱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온 순간에 당연한 걱정이 아닌 나를 쪼개는 공격으로 여기고 즉시 거절하세요. 두 번째, 모든 일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것을 기도로 전환하세요. 염려는 하나님 없이 혼자 하는 불안한 독백입니다. 말을 해요. 머릿속에서. 염려는 하나님 없이 혼자 하는 불안한 독백입니다.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룩한 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필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제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란 표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인데 뭐, 전능자인데 뭐, 초월적인 존재인데 짐을 지신다고? 십자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짐을 지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내 사소한 이 문제까지도 크게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뇌는 부정 편향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사자를 만들어내요. 어제 기도로 승리했어도 오늘 아침 눈을 뜨면은 새로운 염려가 배달되어 있어요. 그건 아마 우리 생애가 끝날 때까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daily. 하나님은 우리의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24시간 비상벨이 울리는 것을 알고 계세요. 입사 시간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로 그 모드로 들어간다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내가 염려 모드가 되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 때 그것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에 새로운 염려가 배달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산만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 짐을 지실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관심 사안이라고, 관심 사임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결재판 위에 올립니다. 크고 작은 문제. 어떤 문제들은요, 이슈가 크기 때문에 아마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동일한 것을 올려야 될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입니다. 시시해서 말하기 곤란한 그러한 작은 단위의 일. 어떤 것은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큰 일이 있어요. 엄마에게 말하는 아기처럼 모든 디테일한 기도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Because it matters to him everything about us. 우리 날마다 사소한 형편이 하나님께는 날마다 중대한 사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임봉하십시오. 내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뇌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이 기억나지 않나요? 왜? 편도체가 힘을 너무 많이 발휘해요. 네거티브한 그것이 우뚝 솟고 나머지 99개의 네거티브한 그것이 크게 차지하고 파지티브한 99개의 그것이 망각된 것처럼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과거에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소환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내가 작동하는 그 방식을 거슬러서 소환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감사, 그래티튜드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개발 서적에 감사의 일기를 써라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 주님께서 미래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고 베이지언 뇌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마지막에 반드시 감사의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디테일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 matters to him.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내가 먼저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이 이 짐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즈니스임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일을 치시고 다시 감사로 올린 이 짐을 다시 핏값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께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염려의 메커니즘과 또 주님의 처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십시오.